네,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해오던 대로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불편한 분들은 그냥 계시고요. 5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온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아멘. 주님,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또 하나님이 참 성도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또 결단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4절에 보니까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제목으로 삼아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많이 찾아보는 그런 식의 말씀이 아니고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은 성경 자체로 이제 설교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오늘 설교는 조금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고 좀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를 조금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 이 시대가 대단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한국 땅에서 이렇게 이제 좁은 곳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생업에만 몰두해서 이렇게 사느라고 이렇게 이제 피부로 많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일수록 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밝아서 이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또 더 이제 많이 아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알건 모르건 간에 세상이 대단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막바지 시대라고 이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지나치고 있는 이 9월, 2015년 9월, 이 2015년 9월이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이 아주 많이 맞물려 있는 달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그 9월 위기설 이런 거 좀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죠? 9월 위기설. 이제 그 근거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인터넷에서 조금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이제 그 중에는 이제 그 뭐 아무개가 이야기했다는 어떤 예언들, 아무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어떤 환상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실제 지금 우리 이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만한 신경을 써서 봐야 할 만한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몇 가지 오늘 말씀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행성 충돌 문제라든가 세계 경제 위기설 9월 경제 위기설 붕괴설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CERN이라고 하는 유럽 핵 물리 입자 연구소에서 만든 그 LCH라고 하는 그 강입자 가속기를 이제 9월에 이제 돌리는, 풀 가동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문제. 또 이슬람의 그 메시아인 그 마흐디라 불리는 그 이슬람의 메시아가 9월에 출현한다는 그 이야기. 그 다음에 그 테트라드 블러드문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천체 현상과 이제 성전 재건이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 또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고전 물리학의 그 대가인 그 아이삭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수백 년 전에 이제 그 이 다니엘서를 해석하면서 2015년 9월 특별히 23일이 이제 그 다니엘의 마지막 이레가 시작되는 주라고 계산해 놨다는 그런 문제들. 또 유대인의 달력 중에 그 토라 달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달력에 의하면은 이제 올해가 이제 그 딱 6000년이 끝나는 시점이라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 해서 뭐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인터넷에 이렇게 많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만 간략하게 조금 같이 좀 살펴보고자 원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행성 충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km 정도 직경이 되는 그 크기의 행성이 이 9월에 지구에 이제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리브해 연안에 떨어질 수 있다. 그 날짜가 언제냐 봤더니 9월 15일에서 28일 사이다. 저희가 지금 그 시점을 지나고 있네요. 28일까지는 아직 안 됐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대단히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에 의하면 이러한 충돌을 막기 위해서 여러 국가에서 이 행성을 파괴하려는 그 이 조직적인 그 시도가 있다. 그래서 미사일들을 재배치하면서 그것을 이 파괴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행성의 존재에 대해서 나사를 비롯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제 국가 정부가 철저하게 이제 숨기고 있다. 왜냐하면 대단히 큰 혼란이 일어날까봐 이걸 숨기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소위 음모론이죠. 이런 걸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가 중에서 그 프랑스의 외무장관이 이제 작년에 뭔가 한 가지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앞으로 500일 안에 그 어떤 그 기후 혼란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이제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부터 그 날짜를 계산해 보면 그 500일 후라는 게 지금 9월 24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뭔가를 이렇게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소위 이제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그 세계 정부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행성 충돌과 관련해서 뭔가 이 언급을 한 것이 아니냐, 뭐 그래서 이제 대격변 같은 게 오는 것을 지금 얘기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혼란이 있게 될 때 어떤 이 계엄령이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 계엄령 선포를 위한 훈련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드 헬름이라고 불리는 그 군사 훈련을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걸 이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 훈련 한 것 자체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그 대표적인 그 대형 마트인 월마트 중에서 최소한 6개 이상이 그 배관 공사를 이유로 문을 닫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 그 주변에 철조망을 치고 이 군사 시설로 개조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건 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단히 또 이런 문제에 또 밝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추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지금 떠돌고 있는데 이것이 행성 충돌과 연관돼서 이제 좀 불안을 좀 증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어떤 천체의 급격한 변화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의 징조라기보다는 대환란의 그 끝무렵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니까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난 뒤에 일이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또 요한계시록 6장에도 보니까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성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강풍에 흔들려 설리금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대환란 기간에 실제로 이 천체 현상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운석이 됐건 어떤 작은 행성이 됐건 이런 것들이 지구로 막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의 일이 아니라 후의 일이라고 저희는 믿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이제 9월에 있을 행성 충돌설이 실제로 충돌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협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이 사건이 일어나려면 그 전조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의 하나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른 하나는 세계 경제 위기설 또는 붕괴설 이제 9월 올 지금 이번 달을 거치면서 세계 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어떤 주장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유력한 어떤 근거 중에 하나로 드는 것이 주식 시장이 세계 지금 경제 중에 주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주식 시장이 이제 7년 단위로 붕괴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그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폭락이 이 7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요것은 그야말로 팩트예요. 그래서 그 이제 최근에 이런 붕괴가 있었던 것이 언제냐 봤더니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08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9월 29일 날 이제 월요일 날 있었는데 이때가 유대인의 절기상으로 볼 때 유대인에게는 안식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섯 해까지 일을 하고 7년째에는 쉬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경제적인 이러한 것들을 리셋시키시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가 이렇게 점점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시고자 리셋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빚진 것이 다 탕감이 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 2008년 9월 29일이 이제 그 안식년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때 이제 주식이 붕괴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보다 또 더 7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2001년 9월 17일 이때도 월요일이었는데 이게 이제 안식년의 마지막 날이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주가 대폭락이 있었다. 이제 이것을 근거로 드는 것입니다. 요렇게 따질 때 2001년과 2008년이니까 2015년이 되는 것이고 2015년 9월이 된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과 이제 또 이제 뭐 미국의 그 금리 인상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경제 위기설 또는 붕괴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경제는 분명히 적그리스도 체제가 등장하기 전에 결코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반짝 좋아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경제는 자꾸 나빠져야 그래야 이제 그 세계를 구원할 구원주로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뭐 경제가 점점 나빠지는 것 이것은 뭐 우리가 밟게 될 수순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실제로 지금 2001년과 8년에 이루어졌듯이 7년 단위로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유대인들 그런 유대인들에 의해서 실제로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전체 세계 경제가 완전히 붕괴하는 그런 시점은 아직 이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CERN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유럽 이제 핵물리 입자 연구소예요. 이 연구소에서 LHC라고 하는 그 이 거대한 그 입자 가속기를 이제 건설했는데 이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하 이제 스위스의 어떤 한 곳에 지하 한 175m 깊이에다가 둘레가 27km 대단히 넓죠. 27km 넓이로 그렇게 원형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입자 가속기라는 것 초대형 강 입자 가속기라는 것을 이제 그 거기다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85개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의 프로젝트가 아닌 거예요. 전 인류 프로젝트인 거예요. 85개 국가에서 만 명 이상의 물리학자와 기술자들이 모여서 그거를 수십 년에 걸쳐서 이제 건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한동안 가동을 멈췄대요. 한 2년간 가동을 멈췄대요. 그 보수 공사를 이유로. 그랬는데 그게 이제 재개된 것이 올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년 만에 재가동이 됐는데 올해는 또 어떤 해냐 하면 UN에서 설정한 빛의 해라는 것입니다. 빛. 여러분 그 입자 가속기의 문제가 그 빛과 관련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입자들을 충돌시킬 때 새 세상이 열릴 수 있는 뭐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수소 원자핵 그 양성자라고 불리는 그 수소 원자핵을 빛의 속도에 거의 근접하게 99.99999 9가 6개 들어가는 그 정도의 속도로 이제 가속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냐 했더니 총알의 속도의 17만 배 속도로 이제 이걸 가속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뱅글뱅글뱅글 가속을 시키다가 뭔가를 쾅 부딪히게 되면 마치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이 양쪽에서 오던 차가 부딪히면은 사고가 나면서 이 모든 부속품이 다 튀어나오듯이 그 입자 안에서 뭔가가 그 튀어나오는 거를 이제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리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그야말로 정말 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걸 가속시키는데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전기적인 힘이라는 것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힘인데 이때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는데 그 걸어주는 자기장의 세기가 그냥 지구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기장의 16만 배에 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장이 센 것이 자기장이 세지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장이 세지면 물질이 녹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자석 덩어리인데 이 지구 자기장에 16만 배에 달하는 그런 자기장을 그 특정한 장소에 이제 걸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반 그 이 세속 과학자들이 다 믿고 있는 그 빅뱅이라고 하는 것, 태초에 이제 처음에 어떤 에너지 덩어리가 뻥 하고 터지면서 이것이 엄청난 이것이 터지면서 빠른 속도로 식으면서 이제 이런 태양계니 뭐 이런 모든 물질이 나왔다고 이제 믿는 것인데 그 빅뱅이 발생 뻥 하고 터지고 나서 10억 분의 1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재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더 이제 근접하게 재현할수록 우주 생성의 비밀을 밝힐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재현하기 위해서 이런 자기장을 이제 걸어주고 이런 실험을 하는데 요번에 이렇게 이 걸어주는 이러한 한 14테라볼트의 이런 전기는 이전에 그러니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걸어줬던 그러한 전기량의 두 배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에너지로 그 입자를 충돌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물리학자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 반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물질이 있고 물질의 반대되는 반물질이라는 게 있고 또 이 우주 전체, 우주의 아마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 암흑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어렵죠? 이런 건 그냥 듣고 넘기시면 돼요. 그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이제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 물리학 중에 가장 최첨단이라고 하는 그 촉근 이론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대단히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물리학에서 지금 이 최신 물리학에서 이 우주의 이 공간이 우리는 3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3차원이 아니라 뭐 4차원, 5차원 또는 10차원 정도의 우주일 수, 공간일 수 있다. 뭐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해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입자 가속기를 돌렸을 때 그런 어떤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부분이에요. 이게 무서운 부분이에요. 이게. 새로운 차원의 어떤 문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실험이 왜 이제 경계가 되는 거냐면, 10년 전에 2005년에 영국의 BBC에서 엔드데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방송을 이제 한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구 멸망의 5대 시나리오가 이제 상정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지구가 어떻게 멸망될 것이다 하는 그 시나리오를 상정을 했는데 첫 번째 쓰나미가 있었고요. 두 번째 소행성 중돌, 세 번째 신종 독감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멸망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무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과학자들이 분석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헛되이 들을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허투루 들을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미국 옐로우스톤의 이 슈퍼볼케이노, 그 화산이 폭발하면서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마지막 다섯째가 뭐냐면, 이 CERN,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입자 가속기를 이 실험하는 이 단체, 이 CERN의 이 실험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암흑 물질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해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 입자 가속기를 돌리면서 지금 이번 달 말고도 그 전달에도 계속해서 이걸 돌리면서 그걸 그 전압을 세게 걸어주는 중에 도처에서 세상의 도처에서 지진들이 이제 계속 발생을 했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는 이것이 분명히 지구 전체의 어떤 그 이 자기장 이것을 교란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그 대재앙을 몰고 올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자면 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바벨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탑이라는 것이 이제 인류가 최초로 그 이제 유엔을 결성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그 거대한 빌딩을 쌓는 문제였잖아요. 그때 지금 말이 다 이제 하나였기 때문에 언어가 지금 다 통하고 그때 사는 사람들의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길고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현대에도 지금 군대 안 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박사학위 이렇게 따고 그러면은 평생에 한 세 개까지도 뭐 따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더 따는 사람도 있겠죠. 박사학위 서너 개 따고 이렇게 지식을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아직 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훨씬 더 똑똑했던 사람들이 거의 천살까지 살면서 물론 노아의 홍수 이후라서 좀 줄어들었겠지만 몇백 살까지 살면서 그 쌓는 그 지식의 양이라는 것, 정보의 양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불허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 그랬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전에 있던 것이 다시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발견하는 모든 지식이나 개발하는 이런 기술들이 예전에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으면.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미 이루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지금 이 하나님이 그 바벨탑 사건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상상하여 하고자 하는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가만히 놔두면 인간들의 그 상상력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이때 이제 바벨탑 때 이걸 막으실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세대가 되면서 점점 그 시대에 버금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이 CERN의 그 아까 그 강입자 가속기를 일컬어서 일루미나이티의 장난감이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이런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이러한 기계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대단한 그 이 변화, 대단한 어떤 그 충격 이런 것들을 이제 줄 수가 있고 이것을 이제 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시도들이 위험하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믿음으로는 아무리 이 과학자들이 지금보다 몇천 배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입자들을 가속시켜서 깨보고 어쩌고 해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까지 뚫고 들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 없도다. 그러니까 처음 문제를 인간이 정복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인간이 파고 또 파고 또 깨보고 또 깨보고 그래서 계속 그 밑에 거를 파보고자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이 우주를 인간이 얼마든지 고장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이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재앙이죠. 대재앙, 전 지구적인 그런 재앙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쨌든 이러한 사실이 지금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 지금 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마다 조금씩 날짜는 부정확하긴 한데 올해에 어쨌든 그 최대한 이것을 가속해서 실험을 하는 날이 9월 23일이다. 이제 이렇게 이번 주 수요일이네요. 그날 이제 최대 가속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 뭔가 정말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러한 정도의 기술 하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뭐 이 입자 가속기가 건설된 그 장소가 이 아폴로 신전 위에 건설되었다느니 뭐 또 거기에 뭐 이 인도의 여신 그 누구죠? 칼리였나요? 그 이 혼돈 파괴의 여신이 뭐 세워졌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있는데 그런 건 좀 생략하고요. 어쨌든 대단히 지금 인류가 위험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때 이 차원이 열리는 이 문제를 영적으로 어디까지 연결을 이제 시키는 걸 제가 봤냐면 이 차원이 지금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이 차원이 지금 영적인 존재들 그 마귀들의 활동 영역의 어떤 그것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거기까지 해석하는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건 좀 저는 확신은 없지만 어쨌든 대단히 위험한 일들을 인류가 지금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이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이제 9월에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짜를 보니까 9월 23일부터 28일까지로 되어 있다 그래요. 이것도 날짜가 조금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해서 저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방문한다는 거예요. 미국을 지금 아마 이번 주쯤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23일부터 28일 뭐 전후해서 미국을 방문하고 백악관을 방문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고 그 다음에 미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회장에서 이 교황이 연설을 하고 그 다음에 뉴욕에서 193개국의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이 교황이 이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일정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대단히 큰 상징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도 미국이 뭐 아무리 뭐어좀 타락했고 또뭐 미국의 건국자들이 다 일루미나이티였고 뭐 프리메이슨이었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어도 미국이 그래도 그나마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리스도인들도 많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국가들에 속한다고 우리가 믿었던 건데 그런데 이제 이 미국이 드디어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의 수장을 이제 대놓고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국가가 됐다는 거죠. 역사상 대단히 많은 성경 교사들이 이 교황을 역대 교황들을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뭐 저희는 조금 이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여러 적그리스도들 중에 하나로 볼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오는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아닐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어찌 되었건 이러한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그이 마귀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제 충분히 자기들이 전면에 드러날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대놓고 이제 이 세상에 이렇게 이제 자기들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 중에 대단히 상징성이 큰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마흐디라고 하는 이슬람의 메시아가 이제 출현하는 것이 지금 올해 9월로 이렇게 이제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는 종교입니다. 가장 급속하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예요. 이제 이런 것에서 우리나라도 사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이런 이제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될때 그들이 노동력만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할 때그 이방의 신들을 같이 가지고 들어오듯이 이 무슬림들이 그냥 막 이렇게 대거 유입이 되는 그런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국가가 무슬림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어쨌든 경제 논리로만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슬람이 이렇게 이제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뭐 이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아 물론 이제 성경의 메시아는 분명히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이들이 내세우는 어떤 메시아가 등장하는 해로서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도 대단히 좀 상징성이 있고 의미심장하다. 이게 지금 다 올해에 지금 또 특별히 겹쳐 있고 9월에 그것도 겹쳐 있고 이번 주나 이렇게 이제 요 9월의 마지막 부분에 이게 다 겹쳐 있다는 것이 대단히 이제 의미가 깊은 거예요. 이것도 아마 9월 23일인가로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마귀가 그냥 총공세를 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IS라는 것이 이제 얼마 전에 세상에 등장을 해가지고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방식이 참수를 행하고 있습니다. 참수를 보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을 그냥 우리가 뭐 총살을 시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중세에는 이제 화형도 시키고 마녀 사냥하고 화형도 시키고 이랬는데 특별히 이 사람을 목을 베서 죽인다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세대를 살면서 특별히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성경의 적그리스도 체제 하에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서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상품 매매를 못하게 하면서 이들을 죽이는 방법이 목을 베는 거잖아요. 이들을 죽이는 방법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체제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어떤 분위기가 지금 형성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 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기간 동안에 지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사람을 공포스럽게 하는 거죠. 이 목을 벤다는 것이 얼마큼 직한 일입니까? 또 하나의 이제 관련된 이야기, 9월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테트라드 블러드문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좀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과학에 관심 없는 분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과학적인 사람으로 애초에 창조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문학적인 사람, 음악적인 사람, 예술적인 사람 이런 것들로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수학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너무 등한시하시면 안 됩니다. 테트라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테트라라는 뜻이 4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기간상 2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우리 태양력으로 볼 때 1년, 2년, 2년간에 걸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개기일식이 일어나면서 총 4번이 2년 안에 이렇게 몰려서 4번이 정확하게 그 이 개기 월식이 일어나는 이 현상을 테트라드 블러드문 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블러드문이냐? 핏빛으로 변한다는 거죠. 핏빛하니까 이제 곧바로 아까 이제 성경에 요엘서나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때 달이 피같이 변한다. 이제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대환란기가 온 거 아니냐 뭐 이러고 이제 떠들고 있는 것인데, 월식이라는 것은 여기 태양이 있고 여기 이제 달이 있고 여기 이제 지구가 있을 때 태양빛이 원래 달에 이렇게 이제 비쳤다가 반사된 빛이 지구로 오면은 달 모양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이렇게 지구가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서 이 태양빛이 달에 전혀 이제 이론적으로는 전혀 이제 직접적인 빛이 안 가는 이렇게 딱 가려져서 안 가는 그런 상태가 이제 월식이죠. 월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구하고 달하고의 그 크기나 거리 관계 때문에 요게 이제 거의 달을 가릴 정도가 되면서 지구의 대기권의 그 공기를 통과하는 빛의 회절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굴절 현상으로 인해서 달에 조금의 빛이 가는데 그게 붉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러드문인데 어찌되었건 요런 현상이 2년간에 걸쳐서 총 6개월 단위로 4번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이제 테트라드 블러드문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냐? 이러한 현상이 지난 2000년 동안 천문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총 64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많이 있었네요. 총 64회나 있었으면 이런 현상이 그렇게 뭐 아주 희귀한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중에서 총 8번이 유대인의 절기에 맞춰져 있다는 게 요게 이제 성경과 관련해서 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1967년 4월 24일 부터 1968년 10월 6일 사이에 요런 테트라드 블러드문 현상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유대인의 절기에 맞춰 보니까 어떻게 되냐? 2014년 4월 5일, 15일은 유대인의 유월절이었고, 그 다음에 2015년 9월 28일은 유대인의 장막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에 유월절과 장막절이 다 있는데, 유월절, 장막절, 요렇게 이제, 되면서, 블러드문 현상이 유대인의 절기에 맞춰서 한 번은 봄 쪽에, 유월절이 봄에 있죠. 유대인의 절기상 봄에 있어요. 한 번은 봄에 유대인의 절기에 딱 맞춰서 그 날짜에 나타나고 또 하나는 그 해에 장막절에 한 번이 나타나고 가을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해에 유월절과 장막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일치돼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67년과 68년 사이에 최근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면 49년과 50년 사이에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 성경과 관련해서 뭐가 중요하냐? 유대인의 회복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 정부를 수립한 것이 이제 1949년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48년에 독립했는데 49년에 정부가 수립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7년엔 그럼 뭐가 있었냐? 67년도에 이 6.1 전쟁이 이 중동에서 발생하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했다, 이렇게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1949년에 이 테트라디 현상이 있을 때에 이러한 시점을 계기로해서 유대인이 국가가 독립을 했다는 것이고, 국가가 그 2000년 근 2000년 동안 국가가 없던 그런 국가가 지금 이런 것들을 이런 사건과 맞물려서 정부가 수립되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있는 그 테트라드 블러드문 현상과 관련해서 유대인의 성전, 예루살렘 지역이 회복됐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영토가 한 번에 다 회복된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반복했는데, 특별히 이때에는 67년 때에는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도시를 홀리 시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있을 때는 홀리 랜드, 이 국가가 회복이 됐고, 두 번째 있을 때 홀리 시티, 이 예루살렘이 회복됐다면, 그렇다면 이게 이제 또 다시 반복되는 게 언젠가 했더니 그게 올해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올해. 그래서 이게 2014년 작년 4월 15일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올해에 이 2015년 9월 28일 유대인의 장막절, 요때까지가 테트라드 기간인데, 9월 28일 얼마 안 남았어요. 9월 28일 요때까지가 이제 그 현상인데, 그렇다면 이 시기에는 요번에는 홀리 템플이 회복이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론을.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현상이 있었을 때, 최근에 그 현상이 있었을 때 국가가 회복됐고, 두 번째 있었을 때 이 홀리 시티 예루살렘이 회복됐다면, 세 번째 때는 홀리 템플, 이 성전,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이 아직 없지요. 그 성전이 이제 반드시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경의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믿으면은 이제 대환란기 때에, 그 대환란기에 딱 절반이 됐을 때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성전이 먼저 회복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추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그 이 신년과 관련해서도 또 이게 좀 겹치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요 기간에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 성전 회복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근데 이 또 희한한 것은 이런 테트라드 현상은 향후 400년간은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 2015년이 이 천체 현상과 관련해서 이 테트라드, 그러니까는 이 객이 월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객이 이 한 번의 객이 일식과 한 번의 객이 부분 일식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월식은 달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일식은 태양이 없어지는 거, 태양이 가려지는 거죠.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객이 일식이 한 번 있었고, 올해에 그게 언제 있었냐? 이게 또 참 희한한 것이 3월 20일에 있었는데, 이 3월 20일은 유대인의 그 이 유대인의 달력, 우리 태양력 말고 유대인의 달력상 이것이 니산월 1일이 되면서 새해 첫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 일식이 한 번 있었는데 요거는 금방 지나갔네요. 9월 13일. 얼마 전에 지나간 9월 13일에 부분 일식이 한 번 있게 되는데, 그럼 9월 13일은 뭐냐? 이것도 유대인의 명절과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맞는데 그게 뭐냐면 나팔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상 나팔절이니까 아무 날이나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절기에 지금 맞춰져 있다. 성경적으로는 이런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어쨌든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넷째 날에 만드실 때 그 만드시는 목적 중에서 뭐냐면은 이 표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들을 만든다.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이제 나시고 나서 동쪽에서부터 그 박사들이 어때요? 별을 관측하던 그 박사들이 그 메시아의 별을 보고서 찾아오잖아요.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관측하는 것이 지금 이제 워낙 이제 그 점성술 이런 것과 연관돼서 그 이교도들이 이런 것들을 망쳐놔서 그렇지 사실 별을 관측하는 이런 문제는 대단히 성경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 대환란 때 그 이제 해가 이 검게 변하고 이 달이 핏빛같이 되고 하는 이러한 것들도 다 천체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9월 28일이 휴거일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휴거일이다. 근데 이때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400년 동안에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요 때를 기준으로 해서 휴거를 일으키실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요엘서 이런 데서도 보면은 이 해와 달이 동시에 그게 이제 변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해가 검게 되고 달이 빛빛같이 되는 게 동시에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과학적인 상식이 조금만 있는 분들이라면 개기 월식과 개기 일식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그 뭐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시장 일이 될 거는 아니라고 믿지만 그러나 가능성은 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성전 건축의 원년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토대가 마련되는 어떤 원년이 될 수는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 중동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영토에 지금은 이제 대단히 좁은 부분만 차지하고 있는데 대단히 그 이 넓게 약속하셨던 그 영토 중에 상당 부분을 요번에 이제 중동 전쟁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의 토대가 마련되는 뭐 이런 시나리오는 우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조금 더 남았는데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올해 9월을 이제 떠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이작 뉴튼이라고 하는 이제 고전 물리학의 대가죠. 만유 인력의 법칙을 이제 발견한 이제 이 사람이 뉴턴은 중세 시대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 천주교가 판치던 그 중세 시대에 이 뉴턴 같은 사람은 개신교도였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저는 이 뉴턴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어요. 파스칼도 그렇고 이런 천재였던 이 뉴턴이 지금 이제 청교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과학적인 업적도 뛰어나지만 성경 연구도 대단히 열심히 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과 관련해서 이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신약의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서가 대단히 중요한 책으로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가. 그런데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70일회라는 것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크게 둘로 나눌 때 69일회와 맨 마지막에 나머지 한 일회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제 성경 전체를 종합해 볼 때에는 69일회와 나머지 한 일회 사이에 어떤 기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메시아가 이제 그 죽으시는 그러한 기간인 69일회가 다 차는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가 됐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일회는 그것은 지금 대환란의 7년으로 이렇게 이제 성경이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대환란의 7년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그럼 그 대환란의 7년이 시작되는 다니엘의 70번째 이레가 언제 시작되냐 하는 것들을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성경을 연구해서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날짜를. 그래서 여기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미성교회니 해갖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날짜를 딱 맞춰서 하는 것이, 그것이 이런 것에 기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뉴턴 또한 이 문제를 마치 과학을 하듯이, 과학의 이론을 정립하듯이 대단히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뉴턴도 이걸 계산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뉴턴은 어떤 결론을 맺었냐?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점, 즉 다니엘의 70일에가 시작되는 그 해를 2015년 9월 23일로 계산했다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이죠. 그러면 이제 성경적으로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성경의 연대 계산은 성경대로 믿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대단히 좀 이견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씩 다 계산이 조금씩 달라요. 이제 현대 이 태양력의 오차 문제도 있다고 하고, 뭐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이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던 해를 몇 년으로 볼 거냐에 대한 어떤 좀 이견도 있고 해서 조금씩 다른 것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뉴턴의 계산을 정확하게 그날이라고 우리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정말로 임박했구나 하는 그러한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임박하긴 임박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보고 이거 계산하라 그러면 어려워서 잘 못해요.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계산해놓고 이렇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좀 어려워요, 사실. 그런데 이 대단한 천재가 어쨌든 계산한 날짜가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가 이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다. 또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었던 거듭난 그런 성도로서의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정말 임박하긴 임박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대인의 그 안식년과 희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제 안식년은 이제 7년마다 돌아오고, 희년이 이제 일곱 안식년 다음에 오는 50년째 이제 해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 희년의 개념을 안식년에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제 희년째 이제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이제 그런 해인데, 이러한 희년이 역사적으로 언제 있었냐, 이거를 이제 달력을 계산해 봤더니 가장 최근에 유대인들의 희년이 언제 있었냐면 1966년 9월. 희년이라는 건 1년이니까, 1년 범위니까 66년 9월부터 67년 9월까지가 희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혹시 특별한 일이 있었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67년에 6.1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67년에. 그러면서 이 중동 제3차 전쟁인 6.1 전쟁이 있으면서 예루살렘이 회복됐다. 이렇게 이제 그것은 이제 역사적 사실이고요. 그러면 그 한 번을 더 밑으로 내려갔을 때 50년 전에 뭐가 있었냐? 그게 이제 1917년이 되는데, 1917년 9월부터 1918년 9월까지로 이제 이렇게 잡는데, 이때는 보니까 1917년 11월 2일에 영국의 그 벨포어라는 사람이, 벨포어 경이 이제 벨포어 선언이라는 걸 하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는 기초를 놓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역사상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해가 이때였다. 그러니까 지금 전부 예루살렘의 회복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희년이 지금 2015년 9월에서부터 2016년 9월 사이가 유대인의 희년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제 계산하는 게 조금 달라서 저도 조금 이제 좀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제 2016년이 아니라 2017년이 희년이다, 이렇게 이제 또 보기도 해요. 보니까. 그래서 어찌 되었건 이러한 어떤 신년 안식년도 그렇고 신년도 그렇고 또 아까 그 유대인 절기상 나타나는 그 테트라드 블러드문 현상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아마 그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이런 때에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 달력 중에 토라 달력이라는 게 있답니다. 근데 이 토라 달력에 의하면 지금 올해 9월 그 13일을 지나면서 그게 이제 유대인의 그 이제 나팔절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이거든요. 유대인도 이제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 새해를 알리는 그 나팔절이 되면서 9월 13일부로 이게 딱 넘어가면서 그게 이제 희년이 되는데 요 때가 넘어가면은 유대인의 그 토라 달력상 계산했을 때 6001년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년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창조부터 시작해서 6000년이 다 찼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달력과 관련해서는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쓰는 달력은 이제 보니까는 그 달력에 의하면 올해가 577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776년. 그러니까 6000년 되려면 아직 상당히 남았죠. 그런데 어쨌든 이 토라 달력이라는 것에 의하면 올해가 지금 6000년이 끝났다. 올해 9월을 넘어가면서 끝났다.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이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성경의 구도상 이제 이 주께는 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는데 6천년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7천년째에는 평화의 천년, 밀레니엄 킹덤, 천년왕국이 들어가야 되는 게 성경 구도상은 그게 맞기 때문에 어쨌든 다 되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은 이런데 올해 지금 9월이 대단히 여러 개가 이렇게 물려 있는데 2017년이 만만치 않습니다. 2017년이 이건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2017년은 예루살렘 회복 50주년이 된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건 예루살렘 회복 50주년이 되고 왜냐하면 67년에 그 6.1 전쟁 통해서 예루살렘 회복됐으니까 이스라엘 회복으로 따지면 70주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만약에 2017년을 신년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부터 신년을 지키기 시작한 것을 횟수로 셌을 때 70번째 신년이 2017년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의미 있는 숫자예요. 70번째 신년이 된다는 건 대단히 의미 있는 숫자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성경 이 사본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문서가 현대에 와서 발견됐는데 이게 1947년에 발견됐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성경 관련된 이 어떤 사본들이에요. 필사본들. 이게 발견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다, 2017년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는 기초를 놓은 그 이 벨푸어 선언이라는 그 선언이 아까 1917년에 있었다 그랬는데 1917년째로부터 2017년이면 딱 100년째 되는 벨푸어 선언 100주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종교개혁 마틴 루터나 뭐 이 칼빈이나 찌빙글리나 하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연도를 언제로 보는지 기억하십니까? 종교개혁 연도, 중세 카톨릭으로부터 이 소위 개신교가 이제 탄생하는 이 종교개혁 연도를 1517년이에요. 1517년. 거기도 17로 떨어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지금 2017년이면 뭐예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지금 2017년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똑같은 500주년이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 예루살렘을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지 500주년이 되는 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17년도 보니까 대단히 여러 가지로 참 올해보다 어쩌면 더 긴박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해로 보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몇 가지로 드린 것은 제 의도는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하시겠죠? 세상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사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은 본문 중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주의 그 재림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우리가 재림이라 그럴 때는 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포함하는 거예요. 공중에 임하실 때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잠자던 자들,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채워 올라가고 그다음에 살아서 남은 우리들도 그 뒤를 따라 채워 올라가는 그 휴거 현상이 먼저 이제 있게 되는 게 그게 이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에요. 아는 사람만 알게 되는 그런 재림이에요. 7년 후에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게 되는 모든 사람이 알게 오게 되는 지상 재림, 이걸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재림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넓은 기간을 포함해서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이렇게 한 번은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날은 그 날과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른다. 아들, 즉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그 뒷부분에 다시 보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아무 생각 없이 넉넉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분명히 도둑같이 이를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날이 도둑같이 이를 거예요. 갑작스러운 이 파멸이 임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즉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이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자녀여 낮의 자녀니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지금 이렇게 성경이 공고하고 있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자. 누가복음 21장 34, 36절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읽은 구절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함과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 날이 알지 못하게 너희에게 임할까 염려하노니 그 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올무같이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예측하면서 당장이라도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는 분명히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이 땅에 지금 있던 모든 것들을 지금 당장 내려놓고 할렐루야 하면서 올라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고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지만 성경의 권고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노력,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점점 더 가속되는 예수님의 이 오실 시점이 점점 더 가속화되는 더 빨라지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